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치열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을 느끼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의 표면과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어쩌면 유일한 차이는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누가 선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심과 소명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파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기 주관의 삶에서 부르심과 소명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넘어가는 접점과 계기가 삶으로 전환하는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삶의 접점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그다음에 어부들의 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이 여기서 접점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바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발 디딜 틈이 없이 바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아마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 낚시를 하다가 안 잡혀서 밤새 낚시하다가 이 낮 시간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하니 아마 아무것도 못 잡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어떤 이변까지는 아니고 너무 힘든 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실패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실력이나 이들의 노력도 탓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바로 이게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무리 숙련된 어부이더라도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데 똑같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명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요? 물고기는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임파는 끊이질 않습니다. 부르심과 자기 주관의 차이를 보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두 삶이 나란히 같은 시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과 다른 운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아주 신기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어부들의 삶. 근데 2, 3절, 3,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다가 갑자기 이 두 삶의 접점이 일어납니다. 만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예수님은 그냥 배에 올라타십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배냐? 시몬의 배라. 이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 배가 본인의 영업장인데 그 배에 들어와서 육지에 배를 떼어서 밤새도록 낚시하였는데 다시 한번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참 부럽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배에서 조용히 들을 수 있었겠지만 또 얼마나 졸았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올라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자신의 강대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업터, 나의 사업터, 나의 학업과 나의 삶의 가정, 이 모든 부분에서 나는 그저 나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 순간 그것이 복음의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소명은 규격이나 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던 그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제는 한 건물이 아니라 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신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현장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이십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집안에도 따라서 소명도 마찬가지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숨 소에 부를 명자 여기서 목숨을 부른다는 말은 내 삶 전체를 부른다는 그 총체적이고 총체적인 그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분야를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부르심 받은 사람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어드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더 내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내가 양보할 구석이 없는 곳까지 다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소명자의 삶입니다. 참 귀한 자매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하느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는지 언젠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번에 월급 받은 것에 조금 좀 쓸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그 재정에 얼마나 간섭하시면 자신이 번 돈을 하느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것은 청지기의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고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너무하십니다. 선을 넘는 듯 하시면서 사제를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랍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 위에 올라와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배를 다시 띄워서 내가 남는 시간 어차피 그날 물고기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다 씻은 그물 그 커다란 그물 그 빡빡 씻은 그 그물을 또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장면 낚시를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자기 분야가 아닌 것도 정확하게 아는 카테고리가 뚜렷하게 선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따라서 목사님에게 내어드리고 다음에 가정의 영역은 요즘 오은영 박사님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싶은 그 부분, 나의 전문 분야는 여기서 훈수를 뜨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삶의 주권을 양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주님을 섬길 타이밍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몇 살까지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좀 느긋해진 후에 50대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꼭 하나님께서 20대 신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나의 계획을 잡는 순간에 하느님의 주권은 펼쳐집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권을 주님께 양보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직장에 찾아오셔서 다른 일을 시키실 때 내 주님 그러겠습니다. 우리 가정집 소파에 앉으셔서 다른 영화 좀 보자. 네 주님 채널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의 학교에 들어가셔서 너 자녀의 전공을 좀 바꾸자. 네 주님 내 삶이 주님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부르심을 따르는 소명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배를 쓰자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교회 문 안에 모시고 일주일에 가장 잘 준비가 되어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다 준비해서 넥타이 입고 자켓 입고 딱 나타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과 딱 30분 데이트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예배 끝나고 백미러 보니까 바로 뒤에 타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너무 지저분한데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나의 은행 통장을 보시고 나의 아마존 구매 내역을 보시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시고 나의 취미생활을 하나씩 건드리면서 내가 목수이지만 너가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내가 만지면 너는 어떻게 할래?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어로는 But at your word I will lower the nets.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말씀에 기반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베드로 안에 내면의 저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의 저울의 한편에는 전문업으로서의 실력, 다음에 배 두 척과 그물이라는 자산, 그리고 밤새 수고한 그의 노력, 그 모든 것이 이 저울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예수님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무거울 때 자기 주관이 아닌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자산과 나의 노력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무겁고 신중하고 권위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소명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모아놓은 자산과 실력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 그때 그 열매에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잘 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소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때 요구하시는 게 내 실력과 노력의 내려놓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생각납니다. 가인은 자기 삶의 풍성함의 정점, 그 정점인 농경 생활에서 그 열매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다 이룩하고 난 뒤에 주님께 드렸는가 하면, 아벨은 자기의 삶의 부인으로, 자기 삶의 부인으로 첫 어린 양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은 내 실력과 노력의 정점에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희생적인 순종으로 지금 없는 것을 내어드리는 그것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실력과 노력이 꺾이고 바닥이 난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력과 자산과 나의 노력이 중요한가요? 그것이 무거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거운가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별과 달과 행성들을 만드시고 피조세계를 지금도 그 말씀의 권능으로 유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잠잘 때 숨을 쉬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을 다시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데 나의 실력과 노력보다 말씀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욱더 무거울 때 그때 내가 소명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그물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실력과 노력과 자산이지만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나의 능력이 바닥이 보일 때 주님의 역사와 그 시작을, 주님의 역사의 시작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꼭 축복드립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서 자기 주관적인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 두뇌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부가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분을 만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사업 되겠는데? 주님께서 공급만 하시면 유통, 운반, 뭐 판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거래처 다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파트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끌고 오려고 하지 내가 주님의 능력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세운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사자를 집안에 키우는 고양이처럼 낮춰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것이 자기 주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주관적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공전하시면서 나 주위로 돌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노래 아시죠? He's changing me. 사랑해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누가 바뀌었죠? He's changing me. It's not I'm changing him. He's changing me.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변화받고 있다는 것에 그것에 희열을 느끼고, 자기 주관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는가 거기에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He's changing me. I'm not changing him.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에 가져다 줄 그 유익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일까 궁금해지고 고민이 되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결국 내가 누구인지 고민에 잠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민 끝에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 prosapien, 즉 얼굴을 땅에 납작되어서 이사야가 천사를 만났을 때 죽은 사람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나요? 더 다가오십니다. 더 깊게 파고드시고 삶의 영역들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언제까지 더 가까이 오시죠? 죄인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그날까지 계속 오십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까지,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더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나를 도우시거나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고 나를 내 마음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다음에 그분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 중심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까지 부르심을 계속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전문 어부여도 물고기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이대로는 성공하기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호수와 물고기, 자연 전체를 주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몰고 다니신 그분이 누구냐? 나에게 물고기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사 허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알 때 내가 그분 앞에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실력의 부족이 아니고 자산의 부족이 아니고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비로소 부르심이 귀에 들리는 그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당신은 물고기를 공급하시는 분, 나는 물고기를 잡는 분, 우리 파트너십, 그게 아니라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나는 소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아름다운 장면을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잠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무리가 해변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이 배에 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의 배에 올라타서 가르치고 난 뒤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다음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떨까요? 뱃속에는 물고기가 파닥파닥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고 거기에 베드로도 납작 엎드려서 물고기 가운데 엎드려서 파닥파닥거리면서 자기 자신의 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물고기를 잡지만 예수님은 그날 물고기를 불러서 잡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잡아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세계를 주기 위해서 새 삶을 주기 위해서 드디어 베드로를 낚아채서 잡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부터 이 부르심이 나의 삶을 그물처럼 낚아채서 내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이 구절부터 모든 이전의 삶이 끊겨져 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이때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베드로의 용어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랍비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자기 인식이 달라집니다. 나는 전문 어부야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또 달라집니다. 나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부르심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저 구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그을린 냄새에서 겨우 탈출하는 그런 구원만 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학업과 나의 방향성과 나의 취미와 나의 원하는 소원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바꾸어 주시는 그 부르심, 끝까지 이어지는 그 부르심,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잠깐 지고 구원만 받고 난 뒤에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 뭐죠? 너희들은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끝까지 따라갈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에서 지상으로 끌려나온 물고기가 숨을 허덕이듯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세계관이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공기가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육신의 정욕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령한 새 공기를 맡으면서 새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새 삶을 받은 새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것이 제자화고 그것이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소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후로부터 계속 변화가 있었나요? 그 후로부터 내가 살아갈 이유가 갈수록 뚜렷해지나요? 그 후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다 간섭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점진적이고 현재 진행적이며 지금도 내게 유효합니다. 끝까지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수록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나를 내어드리기를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하나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구석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시면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양보하지 못한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에 이 아름다운 결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의 손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붙들려 있습니다. 불안감에, 두려움에, 생존 본능에, 살아갈 방법일 그물과 배를 늘 꼭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그제서야 손을 펴서 나를 여태까지 정의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삶 전체를 바쳐도 물고기 하나 못 잡는 죄인,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의 주관자를 따르는 제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새 호칭으로 나를 알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이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이 그때부터 쉬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배설물을 내려놓는데 설득이 필요한가요? 배설물임을 아는 순간에 떨쳐버리는 것이 배설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 조명을 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결핍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배와 그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에 매료되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내가 매료가 되면 부르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일터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지금 물리적인 이 환경을 지금 당장 버리고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의 일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터에 의지하는 영적인 결핍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정의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신세계로 발을 내딛자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절대로 나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북한에 가더라도 나는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느님의 소명이 끝나는 날에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죽었죠? 건강이 쇠했을 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끝났을 때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명이 끝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여러분, 그물과 배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적자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만 버렸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이후로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어보면 제가 베드로가 참 측은해요. 왜냐면 베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지? 제 배입니다. 예수님, no. 내 강대상이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지? 저는 어부입니다. no.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 이름은 뭐니? 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No. 너는 개바야. 이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너는 개바야. 너는 바위야. 너 위에 교회를 지을 거야. 너는 뭘 하고 싶니? 저는 예수님 평생 버리지 않고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No.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거야. 억울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반응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선지자들, 모든 목사님들,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면 하느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오히려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다가 심장까지 내어드려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실력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자를 보좌를 버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 우리의 범퍼 스티커가 말이 됩니다. It's okay with Jesus. 다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칭의에서 성화에서 영화까지 오늘날에도 이 부르심이 우리의 귀 속에 누군가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믿은 후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영원히 끝까지 부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오늘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성과 능력과 노력이 한계를 드러냈습니까? 그때부터야만 예수님의 주권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무장시키시고 팔을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주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지금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었더라면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이 들어서 예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순종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을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맡겨 나의 전문 분야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내가 애착을 가지는 것일수록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해방감과 그 자유 하느님의 손에 들린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작은 배에 탈 때 지금 이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는 것은 참 귀하지만 내 차의 뒷좌석에 타시는 주님, 내 집안, 내 방에 들어오시는 주님, 내 소파에 앉으시고 내 통장을 보시고 내 온라인 모든 활동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하나라도 더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버리시고 구유에서 종의 모습으로 주님 마음대로 되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오늘 성령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먼저 오셨습니다. 자기 이름에 부름받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매료시키기 위해서 고집스러운 자신의 자녀를 부르심 한 번 더 듣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배에, 나의 사업터에, 나의 가정에 그렇게 끝없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오늘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과 삶의 현장에서 따라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작은 배에 올라타실 때, 기꺼이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구원과 성화와 영화의 그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송두리째 부르시는 그 소명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그 내러티브에 어떻게 보탬이 될까,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한 번 더 따를 수 있을까,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실 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렸사오니 이제 주님 나의 배에 올라타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는 비로소 행복자가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저는 소명자가 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여 한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버지 오늘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패를 하여서 이번 주에 주님 앞에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나의 끝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끝, 나의 재산과 능력과 실력의 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영적인 호흡을 하게 하여 주셔서 신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이루어지는 그 마법과 같은 삶을, 그 기쁜 삶을 이제는 KCPC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위하여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마다 부담이 없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마다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자유인이요 진정한 소명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그 길의 끝에 예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부르심을 몸소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오늘도 소명을 살아내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자기 주관을 벗어나 부르심을 따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그 자녀에게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